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핵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갖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어제 북한에 적용할 추가 압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양국 간 회담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자리에서는 기후변화와 이란 핵협상 그리고 한반도 관련 공통의 관심사들을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중국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추가적인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도록 미국과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또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이는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북한이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터키 당국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전투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터키군이 시리아에서 테러단체에 맞서 싸우는 쿠르드군과 교전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터키군과 시리아 반군 동맹들은 최근 엿새 동안 시리아 국경도시 자라블루스와 그 주변 지역에서 ISIL과 또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이 터키의 반 ISIL 활동과 국경과 자라블루스 사이 지역 안보를 위한 모든 일을 적극 지지하지만 자라블루스 남부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 해커들이 이달 초 미국 내 두 개 주의 선거 자료 전산망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전한 야후뉴스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애리조나주와 일리노이주가 표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선거위원은 해커들이 유권자 약 20만 명의 개인정보를 훔친 뒤 지난달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열흘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리조나주는 유권자 등록 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관련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오늘 필리핀 의회에 출석해 중국이 중재재판소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또 중국과의 공식 협상 혹은 양자회담을 시작하게 될 때 중재재판소의 판결문 맥락 안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지난 2012년 스카보로 암초를 점유한 뒤 필리핀 어민들의 접근을 거부하자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미국의 민간 항공편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공산국가 쿠바에 취항합니다. 쿠바에 취항하는 첫 민간 항공편은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을 출발해 쿠바 산타클라라에 도착하는 제트블루사 소속 여객기입니다. 이와 함께 아메리칸 항공과 프론티어, 실버, 사우스웨스트, 선카운티 항공 등도 곧 취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알프레도 코르데로 쿠바 민간 항공청장은 쿠바로 들어오는 미국 항공기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로 취항하는 미국 항공편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하루 110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에서 지중해를 건너던 6,500명의 난민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리비아 북부 해상에서 40여 차례 구조 작전을 펼쳤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침몰하는 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해안경비선까지 헤엄치는 난민들의 모습과 아기와 어린이를 구조선에 옮겨 싣는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응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30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며 도발할 때마다 정치 경제적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recent statement out of the UN Security Council on their missile launches was another indication.
제13차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 의원 연맹 총회가 서울에서 열려 북한 당국에 주민 인권 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참혹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개선하고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전 세계 33개국 고위 국방당국자와 민간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서울 안보 대화가 다음 달 열립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사이버 안보 도전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며 도발할 때마다 정치, 외교, 경제적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현재 도발 행보를 계속할 경우 미국은 대북 제재를 반드시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The recent statement out of the UN Security Council on their missile launches was another indication of North Korea's isolation. But at the same time, clearly there needs to be more pressure applied.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혹은 필요하다면 경제적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29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일 중국에서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동의 우려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 3일은 중국 항저우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날입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고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조짐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ey continue on the current course of provocation that they're on, that we would want to see full implementation of those sanctions.
그러면서 미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열려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함을 보일 경우에만 그렇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고 핵계획을 진전시키는 한 미국은 스스로의 안전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위해 그런 위협에 맞서는 조치를 취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long as North Korea is developing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nd moving forward with its nuclear program, we have an obligation, a responsibility.
로즈 부보좌관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제13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총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은 30일 서울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IPCNKR이 채택한 선언문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침해를 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언문은 북한 정권이 이런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전문가 그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언문은 또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IPC NKR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해선 북한 당국의 부당한 착취와 인권 침해로부터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PC NKR 상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총회 인사말에서 IPC NKR 소속 의원들의 노력 속에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2016년에 한국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인권 개선 노력과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3년엔 유엔 산하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됐고 지난해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문을 열어 인권범죄와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책임성을 규명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웅 한국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전 세계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재 법무차관 대독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동시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참혹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개선하고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구체적인 행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IPC NKR은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003년 창립된 전세계 국회의원들의 연맹체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10개국 40여 명의 국회의원과 각국 대사, 교수, 비정부기구 대표 등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한편 총회의 발표자로 참석한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은 북한인권탄압의 책임자 규명과 처벌 방안을 집중 조사할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이 유엔 산하에 꾸려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폴슨 소장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에 이런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자는 요청을 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두 명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보좌하게 됩니다.
In terms of accountability from the UN side, a group of experts.
폴슨 소장은 전문가 그룹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활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 의원 연맹 IPCNKR 서울 총회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상임 공동 의장인 홍일표 한국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IPCNKR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 의원 연맹. 자, 이게 어떤 단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그 세계 여러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북한 인권 또는 탈북자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증진하거나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제로 논의를 하는 회의체입니다.
예.
이거는 원래 한 2003년경에 출범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황우려 국회의원께서
네.
당시 탈북자의 강제 송환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네.
가까웠던 의원들을 통해서 한국, 미국, 일본, 몽골 등 한 이제 5개국 한 3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네.
해서 이런 것들을 매년 회의를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다니고
네.
그러는 동안에 현재는 이제 참가국이 한 61개 국가,
예.
국회의원들은 한 100여 명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남북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런 최근의 한반도 정세가 이번 그 서울총회에 어떤 미친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이 잠수함 미사일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 또는 뭐 최근에는 뭐 판문점에 이제 탈북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뢰를 매설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0개국에서 이제 20여 명의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를 쭉 다니다가 이제 한 5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하는 것은
네.
북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가까이에서 했다.
예.
이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총회에서 공동선언문이 채택이 됐죠. 어떤 게 핵심 네. 내용이라고 할까요?
뭐,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이 북한 정권이 이제 주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만일에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책임자들을 규명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왔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최근에 유럽 각국에서 중동 난민 증가라든가 이런 난민 문제 가지고 정치 지형이 막 크게 변화하고 있을 정도로
예.
많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세의 흐름이 이제 탈북자들을 해외에서 받아들일 때
예.
이제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함없이 이제 탈북자를 포함한 난민에 대한 처우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네, 네.
그다음에는 또 이번에 특별히 그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제 착취가
예.
너무 심각하다 해서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갔고,
네네.
또 그 중국 당국이 이제 이 북송 탈북자 북송을 이제 그 동안도 쭉 중단 요구를 해왔지만 이번에도 하면서 동시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이제 한국의 그 활동가들 탈북자들을 네. 돕는 활동가들을 이제 중국 정부가 그 탄압하지 않고 그들에 네. 대한 안전과 이런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중국 의회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습니까? 이번 총회에요?
여기에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네.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관심 사항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인권 가해자에 대한 책임 처벌 이런 걸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번 총회에 참석한 그 회원 의원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유엔 인권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문 그러니까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의 최고 책임자를 비롯해서
예.
책임이 있는 당국자들은 앞으로 이걸 기록했다가 꼭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
예.
또는 이제 ICC 이제 국제 형사 재판소에 넘겨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에 전적으로 다 찬성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네.
계속해서 각국이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예.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책임 추궁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네네. 이루어져 있군요. 자,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연맹의 상임 공동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게 매년 그 연차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예.
이 회의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이 다음 회의는 자기네 나라에서 하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회의는 서로 뭐 이제 여러 나라가 원했는데 이번에는 다음에는 이제 중남미,
네.
과테말라에서 이제 하기로.
예.
왜냐하면 이제 대륙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유럽에 있는 조지아국에서 하기로.
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네.
또 각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라도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예.
각 의원들이 좀 노력해달라. 이런 호소를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 의원 연맹 IPCNKR 서울 총회를 주도한 홍일표 상임 공동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 유린 가해자 처벌을 목표로 구체적인 인권 개선 전략을 명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보고서를 지난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Last week we transmitted to Congress a report on our strategy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애나 리치엘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대북 정보 유입을 늘리며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세 가지 전략 목표를 보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치엘런 대변인은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만연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을 세계 최악으로 꼽았습니다. 리치엘런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파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인과 강제 납치, 자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 같은 인권 유린 중 상당수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현재 수감자 자녀 등 가족을 포함해 8만에서 12만 명의 개인이 수감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 제출됐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이 법에 근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넣은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재무부도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공식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각상 2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한국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4년간 내각의 농업 문제를 책임져온 황민이라는 인물과 이영진으로 알려진 북한 교육상이 이달 초에 공개 처형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황민 처형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이영진 처형설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33개국 고위 국방 당국자와 민간 안보 전문가들이 모이는 서울 안보 대화가 다음 달에 열립니다. 이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사이버 안보 도전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2016 서울 안보 대화가 개최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서울 안보 대화 SDD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협력을 위해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반관 반민 성격의 연례 다자 안보 대화체입니다. 올해로 5회째인 SDD는 북한 비핵화와 국제 공조, 해양 안보 협력, 사이버 안보 도전과 국방 협력 등 세 가지 주제로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또 유엔 글로벌 평화 리더십과 평화 활동,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민군 겸용 기술의 도전과 과제 등 세 가지 주제의 특별 회의도 마련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복합 안보 위기, 도전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16 서울 안보 대화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안보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홍균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그리고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발제자와 사회자로 참여하며 아흐메트 위짐지 화학무기 금지기구 사무총장이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이번 SDD에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 세계 33개국의 국방당국자와 유럽연합 EU,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5개 국제기구 고위 인사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DD에 빠짐없이 당국자를 파견했던 중국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 국방부 차관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아직 회답이 오지 않았지만 예년의 경우 중국은 회의 며칠 전에 참석을 통보하는 관례가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황인무 차관은 30여 개국과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서울에 모여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공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안보 정세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와 기후변화와 전염병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처럼 국제사회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놓인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서울 안보 대화가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최근 20여 년 만에 개최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이 단체 이름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바꿨죠. 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쏙 빼낸 건데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는 이미 형해화되고 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형해화란 형식만 남았을 뿐 그 가치와 의의는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세습 독재의 틀을 갖춰가고 있고 사상도 주체 사상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바뀌고 있다면서 사회주의란 표현을 쓰든 안 쓰든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겉으론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껍데기와 속은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최근 23년 만에 열린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단체 명칭을 사회주의란 표현을 뺀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의 사회주의는 헌법이나 당 규약 같은 공식적인 담론 속엔 존재하지만 현실 정치에선 사실상 빈 껍데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이라는 명칭 변경은 민족주의와 함께 선대 수령의 업적에 기대어 권력 승계 등 김정은 정권의 정당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전적인 의미의 사회주의적인 어떤 계획경제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전통적인 어떤 이념에 근거한 사회주의 정치체제 또는 사회체제라고 보기보다는 일당 독재 체제로서의 어떤 북한 체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고 청년동맹 조직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바꿈으로써 어떻게 보면 수령의 개인적인 조직으로 단체로 말하자면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 이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들고요.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두 명의 선대 수령의 이름이 붙여진 단체나 조직은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충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부 결속의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공식적인 이데올로기가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청년들이 쉽게 그 외부 사제에 물들 수도 있고 사실 또 물들어 왔는데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청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 내부 결속용이죠. 말 그대로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사회체제 지도자인 땐 충성 이런 것을 지속하고 고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겠죠.
임재천 교수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성시 되던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단체명을 지정했던 것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청년들이 외부의 문화적 침투에 흔들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23년 만에 개최한 청년 동맹 대회에서 단결 9호를 기존의 총폭탄이 되리라 해서 핵폭탄이 되리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29일 청년 동맹 관련 보도에서 일제히 청년들을 500만 핵폭탄에 비유하며 태양을 옹위하고 억세게 싸워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선전 9호에 핵폭탄이 되리라는 문구가 처음 등장한 건 지난 3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입니다. 당시 청년동맹 대변인은 청년들이 수령 결사 옹위에 500만 핵폭탄이 되어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 당시 횃불 행진의 주축이 됐던 청년 학생 대표단 역시 500만 핵폭탄을 언급하며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애하는 원수님만을 끝까지 따르며 결사 옹위하는 오늘의 7년대 500만의 핵폭탄이 되겠습니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핵 강국, 핵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이 이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이번 청년동맹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북한의 모든 기구와 단체의 선전 구호에 총폭탄 대신 핵폭탄이란 단어를 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입니다. 유엔은 세계 각지에서 북한으로 납치된 강제 실종된 사람 수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지난 1950년대 말 이른바 북송 사업에 따라서 북한으로 간 제1조선인 9만 3천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한 비정부기구가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일본 내 비정부기구 모두모이자가 북송 제1조선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송 제1조선인들의 자유왕래 등 인권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에 인권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6월 달에 유엔 서울사무소에다가 서류로 놔두고 왔거든요. 유엔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권구제 신청서 문제를 구체적인 방도로 인정하고 유엔도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데서 앞장서 달라는 거.
인권구제 신청서는 1950년대 말 북송 사업을 추진한 북한 정부와 조총련, 일본 정부, 북한과 일본 적십자사, 국제 적십자사를 상대로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북송자들의 일본으로의 자유왕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6개 대상에서 각각 북송 사업이 잘못되었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것, 그 간 사람들을 가져 2세, 3세까지는 일본으로의 자유량을 빨리 보장해달라는 것.
모두 모의자는 지난해 1월에도 일본 변호사협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인권 구제를 요청했었습니다. 북송 사업 피해자들이 인권 구제를 신청한 첫 사례였습니다. 제1조선인 북송 사업은 북한 당국과 조총련, 북의 적십자사 등이 합작으로 펼친 사업이지만 어느 누구도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명백한 인권 침해란 주장입니다. 가와사키 대표에 따르면 일본 변호사협회는 조사와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북송 사업의 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대표는 다음 달 12일 일본 변호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듣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개 상대방이 아직 한 개도 의사로 표명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걸 이번에 아마 토론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 지금까지 행동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단계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는가 하는 걸 이번에 토론하게 되는 거예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이뤄진 북송 사업으로 제1조선인 9만 3천여 명이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가와사키 대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와사키 대표는 17살 때인 1960년 북송선 클리리온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혼자서 북한으로 갔어요. 그때 당시 일본 정부는 신문, 텔레비, 뭐 잡지 모든 게 날마다 완전히 기국사후 1세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와 해서 들떠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래도 사람 못 살 것이었거든요.
카와사키 대표는 기계 공장에서 일하며 북한 남성과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 사망 후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 굶주려 죽는 사람이 급증하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국제사회의 방조가 없이는 북한을 건지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온 거예요. 내가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왔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책을 한 권 썼고 그다음에 도쿄에서는 줄곧 내가 일본에 와서 12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한 거예요.
카와사키 대표는 앞으로도 북송 조선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앞장서달라는 거, 도와달라는 거. 북한에 남아있는 제일 높아들에게는 꼭 이 문제는 성사시키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정말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달라고 실현시키겠다고요.
한편 유엔은 지난 2010년 열린 제65차 총회에서 8월 31일을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대부분이 한국전쟁과 1959년 시작된 제1조선인 북송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강제실종 피해자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북한 내로 이동한 사람도 있고 물리적인 강압이나 거짓 설득을 통해 납치된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결과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중국 정부가 오는 일요일 4일 저장성 항저우에서 막을 올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참가국 정상들의 중국 행이 시작됐는데요.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고요.
네.
최근 터키군이 시리아 내부의 쿠르드족 민병대하고 무력 충돌을 벌여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가 제재하고 있습니다. 고조되고 있는 터키와 쿠르드족 사이의 갈등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국 두 개 주의 선거 전산망이 공격을 받은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에서 G20을 앞두고 지금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다고요?
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오는 9월 4일 일요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중국은 벌써 관련 행사 일정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전 국민 대상 공중 질서 향상 운동을 진행하는 등 분위기 띄우게 한창입니다.
네.
이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오늘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G20 정상회의 일정에 맞춘 각국 정상들의 그 중국 행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G20 정상회의는 오는 일요일인데 캐나다 트리도 총리는 굉장히 일찍 중국에 도착을 했군요.
네, 오늘 베이징에 도착했는데요. 이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취임 후에 첫 번째 중국 방문입니다.
네.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항저우에 가기 전에 베이징과 상하이를 들러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리커창 총리를 잇따라 만날 계획입니다.
네.
이 중국 정부는 캐나다와의 관계 설정 수준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캐나다 총리의 방문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예.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성명을 내면서 양국 지도자들이 상호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언론들은 이 경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중산층 시장에 캐나다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트뤼도 총리가 중국 지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캐나다의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 문제가 전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이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 중국인데요. 지난 한 해 양국 교역 규모가 66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집안 대대로 중국과 인연이 조금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아버지인 피에르 트리도가 1968년부터 79년까지 또 1980년부터 84년까지 두 차례 총리를 지낸 이 총리 집안 출신인데요.
예.
이 아버지 피에르 트리도 전 캐나다 총리가요. 서방 국가 지도자 가운데 손꼽히는 이 친중국파였습니다.
네.
동서내전이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과 중국하고 전격 수교를 했고요. 중국 공산당 창시자인 마오쩌둥과도 회담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 두 나라가 지난해 11월 트뤼도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이 전임 스티븐 하퍼 총리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는 티베트의 이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접견해서 중국 정부에 반발을 샀었고요.
예.
또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면서 중국과의 이 교류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까지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 매체들도 G20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군요.
네. 관영 매체들은 이번 주부터 다양한 G20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G20 국가들의 국제사회 영향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영국의 공동 그 조사 기관 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G20 국가 국민의 9,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요.
네.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가 3위, 영국이 4위, 독일이 5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예. G20이니까 당연히 뭐 회원국이 20개가 되겠네요. 어떤
네.
나라들입니까?
G20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또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이렇게 주요 8개국하고요.
네.
중국하고 한국, 호주를 비롯한 신흥국을 더한 19개 나라하고 유럽연합이 모인 국제경제현안의 협의체인데요.
네.
G20 회원국 정상들은 1년에 한 번 모이고요. 회원국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또 수시로 모여서 의견을 나눕니다.
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이 다음 달 4일에서 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리고요. 이에 앞선 3일과 4일 이틀 동안에 같은 곳에서 G20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는데요.
네.
이거는 이 경제 당국자들과 기업인들이 모이는 행사가 되겠는데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요. 이번 정상회의 관련 행사의 모든 일정은 G20 설립 목적에 맞도록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비롯한 이 외교 안보 현안은 의제에서 제외됐다고 설명을
네.
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참석 지도자들 간 개별 회담에서는 또 다양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중국의 이 외교 공간을 노린 자폭 테러가 있었다고요?
예, 중앙아시아의 예소련 국가인 키르기스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 정문에서 오늘 자폭 테러가 일어나서 테러범 한 명이 숨지고 대사관 직원 3명이 부상당했는데요.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터키가 이웃 나라죠. 시리아의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 전에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상군이 쿠르드족 공격에 주력하고 있어서 미국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고요?
네.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 걸쳐서 자치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민병대, 일명 페슈메르가 최근 ISIL 그 격퇴전에서 전과를 올리면서
예.
시리아 내부의 ISIL 전열이 흩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 ISIL을 물리치겠다면서 시리아에 파병한 터키가 쿠르드족과의 전투에 몰두라면서
예.
하루 만에 쿠르드족 민간인 35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제 국방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양측의 무력 충돌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터키가 ISIL 격퇴를 명분으로 시리아에 군대를 보냈는데요.
예.
최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시리아 내부의 군사작전이 ISIL은 물론 쿠르드족을 함께 겨냥한 거라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쿠르드족은 터키 내부에서도 강력한 소수민족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아 내부 쿠르드 무장 세력의 접근을 차단해서 터키 내부 쿠르드족 반군과의 연합을 막겠다는 겁니다.
네. ISIL 격퇴 작전에 참여하는 미국과 터키의 좀 그 속내가 조금씩 다른 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터키는 어떤 반응입니까?
물러서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예.
미 국방부 성명 직후에 터키의 오메르 첼리크 유럽연합 담당 장관이요. 터키가 어떤 테러 조직과 싸울지에 대해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면서 쿠르드족 무장 세력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네, 터키는 강경하네요.
네.
이 쿠르드족을 대하는 미국과 터키의 견해차가 확연히 눈에 띄는군요.
그렇습니다. 시리아 내부의 쿠르드족 민병대 페슈메르가는요. ISI의 격퇴전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대 ISIL 전투에서 지상군 역할을 맡는 이 시리아 민주군의 주력 부대가 바로 이 페슈메르가인데요.
예.
이 페슈메르가 병력이 지상에서 진격하고 미국과 러시아 등의 공습으로 지원하는 그런 전투 형태가 최근 크게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 시리아 내 ISIL 점령지가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예.
하지만 터키 정부는 이 쿠르드 민병대가 터키 내부의 반군과 연계해서 독립전쟁을 벌일 기회를 노리는 테러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공격에 나선 겁니다.
네, 끝으로 미국 소식입니다. 요즘 외국 해커들이 미국 전산망에 침입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네.
이번에는 미국 두 개 주의 선거 전산망을 공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미 연방수사국이 최근에 외국 해커들이 미국의 두 개 주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을 공격했다면서 미국 전역의 선거관리들에게 보안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두 개 주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네. FBI가 어느 주라고 확실히 밝히진 않았는데요.
예.
야후 뉴스는 일리노이주하고 애리조나주의 유권자 등록 전산망이 공격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진 않은데요.
예.
개표 과정, 그러니까 표 집계와 관련한 시스템은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요. 일리노이주의 경우 해커들이 2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의 정보를 빼갔다고 하는데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하면 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같은 해킹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가요. 유권자 등록 시스템의 운영을 열흘 동안 중단을 해야 했습니다.
예, 일단은 조금 차질을 주기는 했네요.
네.
애리조나주는 어떻습니까?
애리조나주의 경우 해커들이 유권자 등록 시스템에 이 악성 프로그램을 심으려고 했는데요. 지방선거관리위원 그 한 명의 사용자 이름하고 암호를 빼가는 데 그친 거로 나타났습니다.
예.
애리조나 주 정부 관계자가 지난 6월에 미 연방수사국이 해킹 사실을 알려왔고 그 배후가 러시아라고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애리조나 주는 선거관리 전산망을 일주일 동안 폐쇄했습니다.
해킹의 배후가 러시아다. 러시아 정부라는 얘기입니까?
아, 그건 또 확실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행인지 러시아 정보 차원에서 벌인 일인지 이 FBI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외국 해커들이 민주당 정국위원회 전산망에 침입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들을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돼서 논란이 됐었죠.
예.
데비 워서먼 슐츠 당시 그 DNC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예.
이 때문에 워서먼 슐츠 의장이 결국 사임했죠.
예. 당시에도 해킹 배후에 러시아 해커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같은 해커들의 소행인가요?
아, 그 역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FBI가 이번 두 개 주 해킹 사건과 관련한 IP 주소 8개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아, 그 가운데 한 개는 일리노이하고 애리조나주 해킹에 모두 관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그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일부 IP는 러시아 해커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국위원회 해킹 사건의 경우는 미국 정부가 이게 개인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 내의 해커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또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 관리들은요, 러시아 같은 외국 세력이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미국 전산망에 침투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연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늘 내리던 비가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1도, 안주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양덕 아침 기온 13, 낮에는 17도, 신유주 아침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 구성 중강 강계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0도 내외입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내일 흐린 가운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해주 아침 14, 낮 18도, 용현, 개성, 사리원, 신계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18도입니다. 함경남도와 양강도, 강원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예상됩니다. 장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6도, 심포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장전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0도고요. 평강 아침 13도, 낮에는 1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북도 역시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청진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2도, 성진 아침 17, 낮에는 19도, 삼지연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내일 비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높은데요. 동해 북부 먼바다는 3에서 6미터 사이, 또 서해 북부는 2에서 4미터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8월 3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핵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갖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어제 북한에 적용할 추가 압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양국 간 회담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자리에서는 기후변화와 이란 핵협상 그리고 한반도 관련 공통의 관심사들을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중국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추가적인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도록 미국과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또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이는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북한이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사전 예고 없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차장이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사무차장은 어제 지난 2년간 러시아는 10여 차례 그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로 인해 나토와의 관계가 종종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나토 회원국들은 냉전이 끝난 이래 그 같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버시바우 사무차장은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사무차장은 또 나토는 러시아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양측 간 불만스러운 관계를 더욱 안정화시키는 길로 나아가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5일 흑해와 카스피해 인근 육상과 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해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 해커들이 이달 초 미국 내 두 개 주의 선거자료 전산망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해킹 피해를 입은 주들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을 처음 전한 야후뉴스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애리조나와 일리노이주가 표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선거위원은 해커들이 유권자 약 20만 명의 개인정보를 훔친 뒤 지난달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열흘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리조나주는 유권자 등록 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관련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오늘 필리핀 의회에 출석해 중국이 중재재판소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또 중국과의 공식 협상 혹은 양자회담을 시작하게 될 때 중재재판소의 판결문 맥락 안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항공기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공산국가 쿠바에 취항합니다. 쿠바에 취항하는 첫 민간 항공편은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을 출발해 쿠바 산타클라라에 도착하는 제트블루사 소속 여객기입니다. 알프레도 코르데로 쿠바 민간항공청장은 쿠바로 들어오는 미국 항공기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로 취항하는 미국 항공편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하루 110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법은 여전히 대부분 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은 불허하고 있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 방문과 출장, 취재와 교육 목적의 방문은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에서 지중해를 건너던 6,500명의 난민들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와 몇몇 협력기구들은 어제 리비아 북부 해상에서 40여 차례의 구조작전을 벌였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침몰하는 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해안경비선까지 헤엄치는 난민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